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하면서 본격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해소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거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임지수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부터 이곳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시간쯤 전부터는 이곳 광화문 월대 앞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고요.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명동을 향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손에 들린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또 촛불들이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영하권 날씨를 계속 기록하면서 추운 날씨였는데 이른 낮 시간대부터 시민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특히 오늘 광화문에서는 무대에 밴드 이날치와 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등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더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광장에서는 어떤 구호가 좀 들렸습니까?
네, 오늘 이곳 광장뿐만 아니라요,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안국역 부근에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보수단체 위주로 진행되면서 많이 걱정을 했지만 이미 충돌을 우려한 경력이 투입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매주 광장에서는 더 거친 구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또 탄핵 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 집회 한번 나오면은 이렇게 다 같이 옆에 있구나 하는 이런 든든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뻔뻔하게 또 다른 데에다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얼른 탄핵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 시민 100여 명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죠.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이 잠시 나와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좀 탄핵 심판 결과를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이냐 두둔하는 것이냐 따지기 시작하면서 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오후 1시쯤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내란 공범 나와라와 같은 거친 구호를 외치면서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처에 집회를 하던 또 다른 시민들이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도 입법부를 마비시키려 한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 특수부는 이를 윤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를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의 의원들은 전부 전 씨가 임명했고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등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최소 9차례 비상계엄을 모의해온 걸로 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따져보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무위원 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이루어지던 때였는데 그때마다 계엄 모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야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즈음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습니다. 야당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고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8월 초 윤 대통령은 관저회동에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야당이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시작한 11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때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2차 집회가 열린 당일,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4차 장외 집회 다음 날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걸로 나타납니다.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던 즈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수를 물으며 최종 계엄 준비에 나섰고 이틀 뒤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적 틀 내에서 야당과 합의할 방법을 찾기보단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현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세부 작전 계획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차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사살과 북풍 공작을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정보사령부는 지난 8월 한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북한 인민군이 입는 군복 170벌을 12월 첫째 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활동하는 요원들입니다. 주요 임무는 첩보 수집과 요인 납치 그리고 사살입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원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 안에는 이들의 임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사살 계획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사는 지난 8월 A업체에 다양한 사이즈의 인민군복 170여벌을 12월 첫 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시기가 넉 달 전부터 정해졌을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정보사는 업체 측에 영화 제작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영화 제작 의상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2020년 실제 전투복을 제작해 납품한 경험이 있던 업체였습니다. 정보사는 인민군복 샘플도 보내 이를 참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보사는 지난 7월 긴급 공고를 낸 뒤 8월에 A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예산은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A업체는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 6일 인민군복을 정보사에 납품했습니다.
도발을 유도한다든가 사살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작극 북한군을 가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민군복을 제작해서 납품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은가.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제작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고품질 군복을 만들기 위해 해당 업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으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소장에 많이 담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저희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직접 통화해서 한번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윤 변호사는 사령관들의 일방적인 진술의 나열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렇게 이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알린 공소사실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조지우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이렇게 지시한 부분, 또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들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만 한 명의 진술이 아니라 여러 사령관과 경찰청장의 공통된 진술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는 이 나라를 걱정한 게 어떻게 계엄을 모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는 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고 또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 검찰이 밝힌 자료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군경 4,749명을 동원해서 국회 창문을 깨고 또 군인들을 진입시키고 케이블 타위와 야구 방망이를 동원해서 체포조를 운영한 걸 헌재나 법원에서 나라 걱정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네,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발포 명령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반박을 하던가요?
네, 이 부분도 완벽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실 게임으로 갈 필요도 없다, 객관적인 정황들하고만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에서 해왔던 주장과 같이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실탄 지급을 명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발포 명령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다만 이 역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그 이상현 제1공수 특정여단장이 이미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실탄 500발을 지휘관 차에 싣고 갔다고 증언을 한 바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두환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건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자연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번째 출석 요구서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공수처에 나와서 내란 우두머리 또 직권남용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수취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출석 관련해서 공수처의 입장을 따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요,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 소환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는 장기전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수처는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일 출석을 좀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이 수사기관은 세 번까지는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피의자가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게 일방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출석 요구가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윤 대통령 측 입장 밝힌 대로요, 내일 불출석을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그럼 이제는 체포영장이 청구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법원이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그만큼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수처로서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인데 공수처로서는 더 난감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수처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권한을 자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어제 김 전 장관을 기소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들으셨겠지만 뭐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계엄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이런 발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여론의 비판은 더 거세졌고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이곳 공수처로 시선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피해자 조사조차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이자윤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결하겠습니다. 오원석 기자, 자 오늘은 그동안 취재를 막아왔던 관저 입구 근처까지 취재진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 약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지금까지 이곳은 취재진의 출입과 촬영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시민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때문에 규정이 다소 완화된 거로 보입니다.
네. 보수단체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있었죠?
네, 오늘 관저 인근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한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30명에서 40명가량이 모여가지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이와 같은 문구가 적힌 붉은색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선거가 폭로된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보수단체 집회는 오후 1시쯤부터 약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열리지 않아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계속 집거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직접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14일째 관저에 칩거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을 꾸려서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만 집중하는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어제부터 권한대행 일정을 시작한 최상목 대행은 공식 외부 일정 없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해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험이 없는 외교와 국방 현안 보고에 집중하며 비상정부 운영 방안을 고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외부 일정이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면서 서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전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사흘 안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심을 거듭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계엄 사퇴 후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 참석했던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당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장석으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오늘도 표결 자체가 무효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리를 물려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심판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이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
민주당은 이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탄핵 지연 전략이라며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 등 내각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이렇게 한다면 27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그냥 직무정지 상태로 쭉 가자는 얘기입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 눈에 비상계엄 옹호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도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속히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In recent years, the alliance has made enormous strides, and the United States looks forward to partnering with the ROK, achieving further progress.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and that's something we strongly support.
한국의 계엄과 탄핵 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외교 안보 일정은 지난 24일 완전히 재개됐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미국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2주 만에 또다시 한국 국가수반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Two impeachment votes in less than two weeks. I mean, that's unprecedented, not only for South Korea, but also for much of the democratic world.
영국 로이터는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던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진공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치적 혼란은 내년 성장이 더 둔화할 걸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했다고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놨는데요. 성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1차 과제는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일 텐데 어떤 선택을 좀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세 가지 이유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인데 장기화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최근에 이제 대법관도 저희가 임명 동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임명하지 않고 장기화시키는 것은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의 공범들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내란 행위가 될 수 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임명 시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지체 없이 즉시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을 때 국회 추천 3명을 임명했을 때에는 네. 국회에서 의결한 당일 임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체 없이 즉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 저희는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네.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과 달리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저희가 이게 내란 행위를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대행처럼 네. 여당과 합의를 먼저 해라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미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갑자기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지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위헌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개로 이제 다음 달 1일에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 공포 시한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실까요?
글쎄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네.
일단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라고 하면 제의 요구 제의 표결을 해서 저희는 빠르게 가결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은 네.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냥 국민의힘도 재의결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과감하게
네.
특단의 조치들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탄핵을 할 계획도
포함될까요?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은 이걸 거부한 이유를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좋게 생각하면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권한 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좀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 역시 이 내란죄 공범이거든요. 게다가 주요 임무를 종사한 핵심 공범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판이나 그런 헌법재판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나올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나가야 하죠. 그런데 안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어서 안 나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법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가 먼저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세 번째인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즉각 이제 체포하고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사실은 한 번만 불출석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을 고려하면 세 번 정도 불출석했을 때 뭐 체포영장 청구한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인터뷰를 제안해놨으니까요. 성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북 지역에 20cm 넘게 눈이 왔습니다. 눈길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추수를 마친 논은 하얀 도화지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위에도 지붕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트랙터까지 나서 도로 위 눈을 긁어냅니다. 어젯밤부터 순창과 정읍, 전북 지역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호남터널 인근에선 14톤 트럭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대형 크레인이 일으켜 세우기까지 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6분쯤엔 순천 완주고속도로 신리 1터널에선 차량 5대가 부딪혔습니다.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멈췄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해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8분쯤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도 차량 5대가 부딪혀 6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등 12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경남 김해 자원순환시설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100톤의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어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올랐습니다. 전편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집계에 포함된 93개 나라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으로 꼽혔습니다. 앞서 시즌1이 공개 8일 만에 글로벌 1위에 오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언어 장벽 때문에 K-콘텐츠가 좀처럼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미국에서도 약진했습니다.
456번, 나한테 뭘 원하지?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죽음의 게임을 멈추기 위해 다시 게임에 뛰어든 이정재.
정말 다 죽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숨긴 참가자들.
준이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네가 나한테도 사라고 했어. 그 고인.
화려한 세트장 속 동심을 자극하는 게임들과 그 속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냉혹함은 시즌 2에서도 이어집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아.
자본주의 불평등을 또다시 조명했다는 호평과 새로움을 잃었다는 혹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편의 기록을 뛰어넘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 일부 구간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파주 운정 중앙역을 출발해 서울역까지 약 2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으로 요금은 최고 4,450원입니다. 다만 K패스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탑승할 경우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승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흥국생명의 에이스 김연경 선수가 3연패를 끊어낸 소감입니다. 팀의 전반기 1위를 결정짓고서야 밝게 웃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14연승 이후 3연패에 빠진 흥국생명과 13연패의 GS칼텍스가 펼친 외나무다리 승부. 그 중심에는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공이 올라올 때마다 강하게 내리꽂고 막을 틈을 주지 않고 흔듭니다. 블로킹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코트 안쪽에 자리를 잡지만 그래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텅 빈 라인 쪽을 노려 살짝 밀어서 점수를 따냅니다. 상대의 반격을 블로킹으로 끊고 두 손을 치켜듭니다. 김연경이 고비마다 가져오고 지켜낸 점수는 17점. 양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부상으로 쓰러지며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낸 뒤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1승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승리를 못해서 좀 너무 아쉬웠고.
영원한 에이스 김연경의 활약 속에 흥국생명은 전반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JTBC 홍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온 가운데 전북 순창에는 많게는 2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10cm의 눈이 더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